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아멘.
그 오늘 본문을 사도행전을 선택하고 또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혼자 속된 말로 이렇게 내뱉었습니다. 내가 미쳤지. 지금 우리 교회에서는 사도행전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하고 계십니다. 또 우리 강준 목사님께서 또 설교하고 계십니다. 매주일 담임 목사님께서는 사도행전을 순서 설교하고 계시고 강준 목사님은 차례가 될 때 그냥 사도행전을 설교하십니다. 예. 설교의 대가들이나 하는 건데 야, 저도 안 하려고 했습니다. 저도 하기 싫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4월 29일부터 5월 10일 동안 우리 35분의 교우님들과 그 성지순례를 다녀왔습니다. 그 사도 바울의 전도 행적을 쫓아 성지순례를 다녀왔는데 그곳에서 제 마음 가운데 주신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나누라는 겁니다. 처음에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못한다고. 사도행전은 할 수 없다고. 예. 그래도 제게 용기를 주는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성지순례 기간 동안에 그 아침 저녁으로 그 호텔 뷔페 음식을 계속 먹었습니다. 3일 동안은 너무 행복했습니다. 근데 3일이 지나고 나서 떡볶이가 먹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같이 식탁을 마주한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께 제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권사님, 집사님, 저는 떡볶이가 이렇게 먹고 싶네요. 그랬더니 그분들도 동일하게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저는 동치미 국물이 먹고 싶어요. 저는 김치찌개 밥 한 사발만 먹으면 너무 좋겠어요. 그때 제 마음 가운데 탁 치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아, 사람들이 모두 뷔페 음식만을 좋아하는 게 아니구나. 떡볶이도 또 동치미 국물도 또 김치찌개도 때로는 먹고 싶어 하는구나. 내가 뷔페 아주 맛있는 뷔페 음식은 내가 차려서 교우님들께 대접할 수는 없을지라도 내가 떡볶이 정도는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용기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저의 용기에 격려하는 마음으로 좀 더 집중해 주셔서 함께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예, 앞말이 길었습니다. 오늘 본문 6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처음에는 그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막으시죠. 이 아시아 이 지역은 이 사도 바울의 주 전도 사역의 그 전도 사역이었던 이 터키 반도를 시계로 표현하자면 한 뭐 8시 방향 그 정도의 지역이 이 아시아 지역입니다. 서남쪽의 이 지역이 아시아 지역인데 사도 바울이 원래는 이 아시아로 가고자 합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막으십니다. 바울은 영문을 모릅니다.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그냥 막히는 겁니다. 길이 꼬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지역으로 뒷걸음질 칩니다. 시계 방향으로 표현하면 뭐 3시, 4시 방향이 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지역입니다. 뒷걸음질 치는 사도 바울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이유도 모른 채, 영문도 모른 채 그렇게 뒷걸음질 치는 사도 바울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왜 막히지? 왜 꼬이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인 줄 믿고 가는 건데 내 욕심과 내 야망을 쫓아가는 것 아닌데 왜 이 길이 막히는 걸까? 그런 심정이 들었을 것입니다. 브루기아와 갈라디아 지역을 열심히 전도한 끝에 무시아라는 지역에 도달합니다. 시계 방향으로 표현하자면 한 11시 방향 그 무시아 지역에 도착합니다. 거기 무시아 지역에서 사도 바울은 비두니아로 가고자 합니다. 또 이 터키 반도를 시계 방향으로 표현하면 12시, 1시 방향인 그 북쪽의 비두니아로 사도 바울이 가고자 애를 씁니다. 이 애를 쓰다의 페이라조라는 단어는 시도하다 또 시험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페이로라는 단어에서 파생됐습니다. 찌르다라는 페이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계속 찔러봅니다. 비두니아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굳게 믿고 이 비두니아로 가기 위해서 계속 찌릅니다. 찌르고 또 찌릅니다. 그런데 막힙니다. 그런데 길이 꼬입니다.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습니다. 하는 수 없이 이번에도 또 뒷걸음질 칩니다. 9시, 10시 방향의 드로아 지역으로 또 뒷걸음질을 칩니다. 또 한 번 뒷걸음질 치는 사도 바울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왜 이렇게 막히는 걸까? 내가 선한 뜻을 가지고, 내가 믿음을 가지고, 이 복음 전도의 거룩한 뜻을 가지고 지금 나아가고 있는데 왜 내 발걸음이 자꾸 막히는 걸까? 삐걱거리는 걸까? 사도 바울이 왜 마음이 심란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교우 여러분, 충분히 심란할 수 있었던 그 밤에, 충분히 답답할 수 있었던 그 밤에, 충분히 사도 바울이 낙심하고 왜 그럴까? 도대체 왜일까? 하나님 왜 그래요?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영문을 알고 싶습니다. 그렇게 탄식할 수 있었던, 충분히 그럴 수 있었던 그 밤이 이 전도 여행의 획기적인 획을 긋는 놀라운 시간이 되고 맙니다. 왜냐하면 이 밤이, 이 시간이 마게도냐 땅, 유럽 땅에 최초로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시발점이 되고 맙니다. 사도 바울은 이 소아시아 땅, 터키 반도 땅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는 것으로 족하다 여겼습니다. 사도 바울의 그림은 거기가 끝입니다. 여기에 복음 전도만 열심히 하면 되는 거야. 사도 바울의 그림은 거기가 한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셨습니다. 성령님은 아니셨습니다. 하나님의 그림에는 마게도냐 땅, 유럽 땅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꿈에도 그리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참 큰 깨달음을 안겨다 줍니다. 이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을 사도 바울 자신이 주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울의 열심과 바울의 계획으로 진행되어져 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이 전도 여행을 주도하시고 주장하시고 끌고 가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사도 바울의 전도 여정이 바울의 열심과 바울의 의지로 이루어져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그 의지로, 하나님의 계획하심으로, 하나님의 섭리하심으로 하나님 당신이 끌고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확장되어지는 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 이 복음 전파의 확장에 바울이, 베드로가, 사도들이 주인공이 아닙니다. 바울이, 베드로가, 사도들이 주도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주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움직이심과 사도들의 일함의 기록이라기보다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이 사도들을 붙들고 손수 직접 자리에 일어서서 움직이시고 행동하시는 성령의 행전이요, 하나님의 일하심의 기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면밀히 살펴보면 곳곳마다 아주 중요한 장면 장면마다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주도하고 있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9절 20절도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9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9절 20절입니다. 시작. 사도행전 10장은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참 중요한 본문입니다. 이방인들에게까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넘어서 이방인들에게까지 복음이 확장되어지는 참 중요한 본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이시면서까지 설명하십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에 적극적입니까? 아닙니다. 알아먹지를 못합니다. 의아해할 뿐입니다. 의심할 뿐입니다. 그때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야, 의심하지 마라. 저들과 함께 가라. 의아해하지 마라. 저들과 함께 가라. 복음 안에서 헬라인과 유대인이 다르지 않다.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증거되어져야 한다. 베드로야, 가라. 성령께서 설득해 주십니다. 밀어주십니다. 이끌어주십니다. 베드로의 의지가 없습니다. 베드로의 계획이 전혀 없습니다. 성령께서 나서서 베드로를 설득하시고 밀어주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가라 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행전 16장 역시도 이 마게도냐 땅, 유럽 땅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데 있어서 바울의 계획 없습니다. 바울의 의지 없습니다. 바울의 열심도 마게도냐 땅을 품지 못합니다.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직접 자리에서 일어서서 움직이고 계십니다. 마게도냐에 가야 된단다. 유럽 땅에 가야 된단다. 거기에도 복음이 증거되어져야 된단다. 바울의 열심은 대단합니다. 바울의 헌신은 대단합니다. 바울의 부지런한 그 행동 대단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그 열심, 하나님의 그 일하심,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 하나님의 그 움직이심과 그 행동하심에는 사도 바울의 열심이 따라가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손수 그렇게 움직이시고 계시는 겁니다. 이번 성지순례에 가서 사도 바울이 이 마게도냐 땅, 유럽 땅에 처음 발을 내딛었다고 하는 그 지역에 우리 순례팀이 함께 가보았습니다. 그때 제가 그 지역에 도착해서 계속 묵상에 잠겼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마게도냐 땅, 이 유럽 땅에 처음 발을 내딛고 나서 어떤 고백을 했을까? 뭐라고 고백했을까? 그것이 계속 제게 묵상이 되었습니다. 제 마음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마음은 이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살아계셨군요. 하나님,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시는군요. 하나님이 죽으신 분이 아니라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는군요. 하나님이 움직이고 계시군요. 하나님 행동하고 계시네요. 나 바울의 잘남이 아니었습니다. 나 바울의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나 바울의 의지도 아니었습니다. 나 바울의 열심도 아니었습니다. 이건 오직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밀어주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끌고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러고 보면 저는 늘 약했죠. 저는 아팠습니다. 저는 낙심도 했습니다. 저는 실망도 많이 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강하심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하나님의 그 일하심이, 하나님의 그 행동하심이 저를 끌고 가주셨죠. 저를 설득해 주셨죠. 하나님, 이제 저는 항복입니다. 이 마게도냐 땅의 이 전도 여정, 저는 항복입니다. 지금처럼 하나님이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그 일하심으로, 하나님이 살아서 지금 역사하시고 행동하시는 그 은혜로 이 마게도냐 땅도 하나님께 부탁드립니다. 저는 항복입니다. 내 계획, 내 열심, 내 수고, 항복입니다. 하나님이 해주세요. 교 여러분, 우리는 어느 때 속상해하고 시리에 빠지고 낙망합니까? 내 기대와 내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 아닙니까? 내가 원하던 방향대로 내 마음 같지 않을 때 아닙니까?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이루어져 가지 않을 때 아닙니까? 그때 우리는 몹시 아파하고 속상하고 가슴을 치지 않습니까? 또 우리는 어느 때 그렇게 신이 나고 살맛이 납니까? 내 기대와 내 계획과 내 뜻대로 모든 것이 착착착착 이루어질 때 그때 살맛이 나지 않습니까? 그러고 보면 교회 여러분, 우리의 울고 웃고 하는 그것이, 못 살겠다, 아 살만 난다 하는 그것이 다 내 중심적인 이유와 판단 아닙니까? 다 자기 중심적인 이유와 판단 안에서 우리는 울고 웃고 하는 것 아닙니까? 네, 좋습니다. 그런데 신앙까지도, 우리의 신앙의 삶까지도 그러하고 있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지 않습니까? 내 계획과 내 뜻과 내 바람대로 하나님이 움직여주시기를, 그렇게 하지 아니할 때 하나님은 어디 계신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왜? 하나님 살아계시기나 하신 거예요? 하나님 날 사랑하셔요? 그런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오늘날 교회의 문제는 왜 있습니까? 내가 주인이어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인이어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바람과 우리의 뜻만 있어서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어야 한다고 얘기는 하지만 우리가 주인이기에 교회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습니까? 성령님 어디로 가야 합니까? 그런 무릎구름과 그런 질문이 교회 안에서 점점 작아지는 것은 왜입니까?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여전히 우리의 계획만 선명하고 우리의 바람과 우리의 뜻만 선명하기 때문에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 안에도 어려움이 야기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 안에서 하나님 어디로 가야 합니까? 하나님이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은 왜 약해지고 있습니까? 다시 말하지만 사도들은 그렇게 대단한 것 같지 않습니다. 아, 물론 대단하지만 사도들도 약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못날 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프고 연약할 그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연약하고 미약한 사도들을 붙들고 그들을 어르고 달래고 토닥여서 그들을 붙잡고 일을 이루어 가시더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들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대단하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8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 도착해서 복음을 증거한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날 많이 들었던 대로 고린도는 욕망과 타락의 도시입니다. 그리고 화려한 도시입니다. 부유한 도시입니다. 잘 사는 도시였습니다. 교통의 중심지로서 도자기 산업도 아주 성행했던 아크로 고린도의 그 비너스 신전을 섬겼던 그 여사제 창기들이 천여 명이나 있어서 이 고린도 지역을 음란하고 방탕하게 주장했던 또 조장했던 그런 이야기도 우리는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고린도 땅에는 아폴로 신전도 있었습니다. 그 신전 안에는 어여쁜 미동들이 있어서 남자 신도들과 이 성적 행위를 하는 동성연애를 하는 것이 이 아폴로 신전의 종교 행위였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이 뱃사공들이 이 고린도에 정박하는 것을 너무도 꿈에 그렸습니다. 왜냐하면 성적 유희를 즐기기에 너무 좋으니까. 그래서 누구도 어떤 뱃사공들도 다 이 고린도 땅에 정박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속담이 있었습니다. 모든 배가 고린도에 정박하는 것은 아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배가 이렇게 행운이 찾아오는 것이 아니다. 고린도 땅에 정박하는 것은 행운이었습니다. 그 정도로 타락의 도시였습니다. 고린도에는 또 하나 그 치유의 신이 있었습니다. 의술의 신. 아스클레피오스라는 이 의술의 신이 있는데 당시의 신앙은 이 아스클레피오스 신전 안에 몸이 아픈 사람이 하룻밤을 묵으면 낫는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재미난 신앙은 만약에 손이 다쳐서 이 아스클레피오스의 신전에 하룻밤 묵었다가 내가 병이 나았다라고 여겨지면 이 손 조각을 떠서 대리석이나 진흙이나 어떤 것이라도 이 병이 나았다고 하는 이 신체의 조각을 모양을 떠서 이 아스클레피오스 신에게 바칩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박물관에 이번에 순례팀과 함께 가보았는데 기조각, 그러니까 기병이 난 사람이 이 기조각을 만들어서 이 신께 바친 겁니다. 또 발조각, 발병이 난 사람들이 이 신전에서 이 발병이 치유를 받았다고 믿고 이 발조각을 떠서 신께 바친 겁니다. 기조각, 발조각이 참 많았습니다. 귓병과 발병이 많았나 봅니다. 또 하나 많은 조각이 있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남자의 성기 모양입니다. 그 정도로 성병이 창궐한 땅이 이 고린도 지역이었습니다. 이 화려하고 이 음란하고 이 욕망의 도시 이 고린도에 사도 바울이 혈연단신 홀로 도착했습니다. 쉽지 않았겠죠.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보면 바울이 고린도 땅에 처음 도착했을 때의 심정을 솔직하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심히 약했고 두려웠고 떨었노라. 제자들과 또 브루스길라와 아굴라의 도움을 받아서 열심히 예수님의 복음을 외칩니다. 그런데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목이 고든 그들은 잘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오죽하면 사도 바울이 야 너희에겐 도저히 안 되겠다. 야 나 이방인들에게나 가서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다. 너희는 안 되겠다. 그렇게 쓰라린 마음도 내뱉기도 했습니다. 그때 회당장 그리스보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적지 않는 사람들이 함께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아, 이제 이만하면 된 것 같다. 이제 고린도 땅의 내 사명은 여기로 족하다. 회당장이나 몇 명의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였으니 이만하면 족하다. 아, 여기 고린도에서 더 이상 머물 수 없다. 더 이상 증거한들 이들이 들어먹겠는가? 이 욕망과 이 타락의 사람들이. 아니야. 회당장까지 복음을 받아들였으니 또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거야. 아니야. 이들이 회당장까지 개종했으니 얼마나 나를 더 핍박하고 얼마나 나를 못 살게 굴겠어. 나는 빨리 떠날 거야. 그렇게 복잡스러운 그 밤에, 그렇게 심란한 그 밤에 하나님이 또 바울을 찾아와 이렇게 설득하십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 10절을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바울아, 침묵하지 마라. 바울아, 전하라. 더 전해야 한다. 이 고린도 땅에 더 머물러야 한다. 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한다. 바울아, 두려워하면 안 돼. 내가 함께하고 있어. 바울 역시도 한계가 있습니다. 부족함이 있습니다. 못남이 있습니다. 그도 인간인데 왜 없겠습니까? 그렇게 바울이 무너질 그때마다, 바울이 약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찾아와 설득하십니다. 토닥이십니다. 용기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그 격려, 하나님의 그 토닥이심, 하나님의 그 설득하심, 하나님의 그 밀어주심이 없었다면 어찌 사도 바울이 이 환락과 욕망의 도시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이나 기거하며 그 복음 증거를 전할 수 있었겠습니까? 바울의 열심, 바울의 수고, 바울의 노력, 한계가 있습니다. 약함이 있습니다. 그 바울을 붙들고 하나님이 일을 해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손수 직접 행동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초대교회의 역사를 어느 한 사람이, 어느 한 사도가, 사도 바울이 그의 능력과 그의 계획과 그의 수고와 그의 헌신으로 이루어간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도 죽지 않고 살아서 움직이시고 행동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손수 직접 당신의 그 열심과 당신의 그 섭리와 은혜로 이 초대교회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음을 다시 한번 상기해 보았습니다. 사도들이 하나님께 부탁하고 부탁해서 이루어낸 초대교회의 역사가 아니고 하나님이 이 연약하고 한계가 많은 이 사도들을 어르고 달래고 설득해서 이루어간 하나님의 역사임을 상기해 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이, 이 메시지가 오늘 지금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오늘 지금을 사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적용의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런 예화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나이아가라 폭포가 있는데 그 계곡 끝에서 끝까지 외줄로 달아놓고 어느 한 사람이 그 외줄 타기를 잘 해낸 것입니다. 그 사람이 사람들에게 소리쳤다고 하죠. 내가 이렇게 또 건널 수 있음을 믿느냐? 아, 믿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업고 갈 수 있음을 믿느냐? 아, 믿습니다. 그러면 나에게 업혀라. 나에게 안겨라. 그랬더니 아무도 나서지 않았다고 하죠. 그때 한 꼬마가 제가 안기겠습니다. 제가 업겠습니다. 제가 업히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건넜다고 하죠. 사람들이 물었다고 하지요. 꼬마야, 너는 나이가라 폭포가 두렵지 않니? 무섭지 않았니? 그 외줄이 무서워 보이지 않았니? 어떻게 안겼니? 어떻게 업혔니? 그랬더니 그 꼬마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죠. 이분이 우리 아빠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적용을 하죠. 믿음은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두렵지만 무섭지만 하나님 아빠를 믿고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많이 들었습니다. 물론 은혜스러운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동의합니다. 그런데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내어 맡기는 것 녹록치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어 맡길 만한 믿음이 우리에게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출중한 믿음이 계신 분들이 있는데 보통의 우리에게는 이렇게 내어 맡길 만한 폭포가 흐르는 그 두려운 상황 가운데서 그 외줄밖에 없는 그 무시무시한 그 현실과 이 실존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내어 맡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겐 없다. 믿음은 내어 맡김이 아니고 하나님께 항복하는 것이다. 그래서 저는 이 예화를 이렇게 각색하고 싶습니다. 아들아, 내게 업혀라. 아파 두려워요. 무서워요. 나이가라 폭포가 저렇게 무섭게 내리치는데 외줄밖에 없는데 저 죽을 것 같아요. 무서워요. 겁이 나요. 아들아, 아빠를 믿어. 아빠가 이 줄에서도 이렇게 점프점프를 뛰잖아. 아빠가 능력이 있잖아. 아빠를 믿어. 못해요. 저는 못해요. 아빠가 이렇게 빙글 밀고 돌기도 한다고 한 발을 들을 수도 있다고. 아빠를 믿어. 나는 너가 아빠를 믿고 안길 것은 나는 너를 믿는다. 그 아빠의 설득하심에, 그 아빠의 믿음에 항복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제가 항복합니다. 제가 제 힘으로, 제 능력으로 아빠께 내 몸을 던져 안길 수는 없습니다. 무섭습니다. 여전히 두렵습니다. 근데 아빠가 이렇게 나를 설득하시니, 아빠가 당신의 힘을 그렇게 자랑하시고 내보이시니, 나를 믿어주시니, 제가 항복할 뿐입니다. 저는 이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리아 작가인 자카리아 타메르의 11번째 날의 호랑이라는 단편소설이 있습니다. 저는 이 책을 직접 읽어보지는 못했지만 어느 목사님께서 아주 자주 인용하시는 내용입니다. 호랑이 한 마리가 숲에서 잡혀왔습니다. 우리에 갇혔습니다. 호랑이가 으르렁거리며 이 우리를 뜯어먹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조련사가 비웃습니다. 저 호랑이 사납네. 그런데 며칠 못 가면 당나귀처럼 희긴거릴 거야. 조련사가 호랑이에게 밥을 주지 않습니다. 호랑이가 배가 고픕니다. 조련사에게 밥을 부탁합니다. 먹이를 달라고 합니다. 그때 조련사가 호랑이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양이처럼 야옹해봐, 먹이를 줄게. 호랑이가 자존심이 있지요. 버팁니다. 그런데 배고픔에 참지 못합니다. 야옹, 야옹. 그런데 조련사는 끝내 먹이 주지 않습니다. 호랑이가 또 먹이를 달라고 합니다. 당나귀처럼 힝거려봐. 배고픔을 이기지 못한 호랑이는 힝, 힝. 조련사가 건초더미를 던져줍니다. 더 이상 호랑이가 아니라는 것이죠. 내 힘으로, 내 계획으로, 내 열심으로,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열심히 불이 났게 산다고 하는 우리의 결국은 이처럼 희잉거리는 모습 아닙니까? 그렇게 분주히 최선을 다해 땀을 흘리며 열심을 내는 우리의 결국의 모습은 이처럼 희잉거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참된 믿음은 내게서 지어 짜서 만들어낸 나의 애씀과 내 수고가 아닙니다. 소란스럽고 요란한 내 발걸음이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상충되었을 때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해서든지 이기고 먹는 그런 내 씨름이 믿음이 아닙니다. 그 결국이 희잉거리는 것이지 않습니까? 진짜 믿음은 항복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처음 자리에서 하나님 항복합니다. 내게 정말 능력이 없습니다. 내게 실력이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항복합니다. 내 인생의 처음 자리에서 항복하며 그러나 하나님 없이는 살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 없이는 살 수도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의지하는 절대 의존적 삶, 그런 항복의 삶, 이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한 두어 개월 전에 한 청년과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그 청년이 얘기 말미에 제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꼭 보고 싶습니다. 제가 잘 아는 누군가가 믿음으로 올곧게 끝까지 잘 사는 모습을 저는 꼭 보고 싶습니다. 저는 순간 당황해서 그냥 얼버무리고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혼자서 속으로 막 웃었습니다. 제 모습을 제가 알거든요. 사람에겐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그 청년은 저의 장점만 보고 있어서 그렇지 제 단점을 잘 안다면 절대 그런 얘기 못할 것입니다. 저는 솔직히 자신이 없습니다. 요새 저의 많은 고민은 목회란 무엇인가? 성직자, 목회자, 목사란 무엇인가? 그런 질문들을 많이 던지곤 합니다. 그런데 솔직히 자신이 없습니다. 제가 이재철 목사님이라는 큰 그늘 아래 있어서 이렇게 큰 소리를 치지 야 너 혼자 한번 해봐 못합니다. 저는 전도할 용기도 없습니다. 너무나 송구하지만 목회하면 저는 기쁜 한숨부터 터져나옵니다. 욕을 안 먹을 만큼 완전할 자신이 제겐 없습니다. 비방을 받지 않을 만큼 실력 있고 또 좋은 성품을 가질 만한 날이 과연 올까 하는 회의가 제게 있습니다. 함께 사는 교우님들과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성장하고 함께 하나님을 배워가면서 그렇게 조금씩 변화되어가는 삶을 살고 싶지만 그런 영향력이 제게 너무나 없음을 너무나 미약하고 한계가 많음을 저는 스스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목회가 항복하는 것까지라면 저는 용기가 조금은 생깁니다. 하나님, 정말 내가 못합니다. 정말 내겐 능력이 없습니다. 무력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 저 항복입니다. 그것이 목회라면 조금은 용기가 피어납니다.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목회는 성령님이 행하시는 거야 그 말의 의미가 바로 이것이라면 저는 조금은 용기를 가질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항복하는 것이 왜 항복해야 하는가를 저는 배워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우님들께 묻고 싶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속으로라도. 요새 무엇이 그렇게 힘에 부치십니까? 무엇 때문에 한숨이 내뱉어지십니까? 그 무엇이 교우님들을 속상하게 하십니까? 아니 그 무엇 때문에 신이 나고 즐거우십니까? 이거 아십니까? 우리의 바램과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뜻대로 결코 우리 인생이 흘러가지 않음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의 고집보다, 우리의 이 지독한 고집보다 하나님의 그 신령한 고집스러움이 훨씬 더 강하고 센 것을 교우님들은 알고 계십니까?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초대교회 역사 한복판에서 살아서 역사하시고 움직이시고 행동하신 그 하나님이 당신의 그 고집스러우심으로 우리의 인생을 한 걸음 한 걸음 끌고 가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교우님들은 기억하고 계십니까? 당신의 계획보대로, 당신의 시간표대로 우리의 인생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렇게 끌고 가고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교우님들은 믿고 계십니까? 교우님, 이제는 우리도 항복할 때가 된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우리를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막아주시고 손 내어주시고 아니야 외쳐도 주시고 설득해 주시고 그렇게 기다리셨던 그 하나님 이제는 항복해야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지난주 목요일날 어느 한 건물을 가서 작은 일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제 눈앞에 어느 한 문구가 있었습니다. 너무나 가슴 벅찬 문구여서 그만 작은 일의 그 줄기가 다 멈춰지고 말았습니다. 그 놀라운 그 글귀 한 구절만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 글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낙천주의자는 청신호밖에는 보지 않는 사람이다. 비관주의자는 붉은 정지신호밖에는 보지 않는 사람이다. 그러나 가장 현명한 사람은 생명이다. 아, 놀라웠습니다. 저는 이렇게 바로 해석이 되어버렸습니다. 참된 신앙인은 청신호라고 날뛰는 사람도 아니고 붉은 정지신호라고 시리에 빠져 낙망하는 사람도 아니다. 참된 믿음의 사람은 생명이다. 청신호도 붉은 정지신호도 그렇게 신호를 수신호로 내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는, 죽지 않으시고 내 곁에서 숨을 쉬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고 행동하시면서 정신호 하면 가는 것이고 붉은 정지신호 하면 멈추는 그 하나님의 수신호를 절대 믿는 그 하나님의 수신호에 항복하는 그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다. 그래서 믿음은 항복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저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저는 항복 잘 못하는 사람이거든요. 주님께서 항복하시랍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살아있단다. 내가 지금도 살아서 움직이고 행동하고 있단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그 살아계심과 그 주님의 움직이심과 그 행동하심 앞에 항복하며 귀한 믿음의 걸음을 계속 걸어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나는 왜 이런가, 왜 나에게만 이런 상황과 현실이 찾아오는가 그런 질문으로 시작해서 하나님 도대체 왜 나에게 라는 질문을 던지곤 합니다. 눈앞에 보이는 내 실종과 현실 앞에 우리는 아등바등하며 한껏 주눅들어 허우적대기 일쑤입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된다며 내 계획대로 내가 작정한 대로 내 바람대로 되지 않는다며 왜 이리 되는 게 없느냐며 멍든 가슴을 치고 또 칩니다. 주님,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초대교회 역사를 주도하시고 직접 앞장서 행동하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도 내 인생을 붙드시고 움직이고 있음을 기억하게 해 주십시오. 실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내가 힘을 보탤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음을, 오직 하나님 앞에 항복하며 하나님 없이는 죽어요 라는 절대 의존적 존재로 살아가는 것밖에 없음을 기억하게 해 주십시오. 오직 주님 앞에서 나는 죽었습니다 라는 절대 항복과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선 살 여력이 없습니다 라는 절대 은혜를 사모함이 우리 인생의 처음 자리임을 기억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